시편 111편은 그 주제 자체가 찬양입니다. 다윗이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려고 지은 시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이 시편 111편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각 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A로 시작하는 1절, B로 시작하는 2절, C로 시작하는 3절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써내려간 다윗이 이 111편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이 알파벳이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알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나와 같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죠.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그는 그 정말 그 들판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어쩌면 혼자서 오늘날로 말하는 하프나 아니면 기타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요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참여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누렸던 기쁨, 그 위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 말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 내 가정이거나 내 가게거나 내 일터나 뭐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읊조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원하던 뭐 대학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취직을 했거나 뭐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가운데 이 찬양이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흥얼거리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다윗의 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면 뭐가 항상 따라가요? 찬양이 따라가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찬양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기를 바라요. 악기가 없어도 반주가 없어도 뭐 내가 박치든 음치든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린 아기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옹알이가 부모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기쁨의 소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부른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다윗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고백하는 가사들로 가득한데요.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무엇이 크다 그랬어요? 행사가 크다 그랬어요.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크기라는 것은 인간의 프로젝트, 인간의 하는 거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크고 높은 빌딩, 세상에서 아무리 거대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건 비할 바 못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 한다는 것이 크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끝을 모르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행사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마련이에요. 알고자 하기 마련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오늘 2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한다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존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엄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엄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 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 우리가 와, 멋있다, 야, 아름답다 이런 드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람차고 위대하다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두 눈으로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그럼 찬양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과거의 기적들이에요. 다윗의 시점으로 보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뭐가 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그 병이 모두 나았던 사건들. 제가 그냥 하나하나 그냥 예를 든 겁니다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난공불락의 그 적들을 성들을 무너뜨려내리고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뭐 이러한 과거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4절 보시면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므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사실 주시는 게 양식만 주시는 건 아니죠. 이 양식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요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도 주시고 주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111편의 이 주제의 이 느낌이 좀 이렇게 가슴으로 오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양식을 주세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다른 그 시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로 인가해 주신 하나님, 아 이 좋은 하나님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는 정직한 수단으로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분히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태까지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십니다.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거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또 내가 필요한 생필품도 다 챙겨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그 돈을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쳐다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위법 행위를 해서 더 쉬운 예로 은행을 털어서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은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좋지만 이거는 부당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시는 일이요, 정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7절 보세요.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우리 하나님은요 속임수로 일하지 않으세요. 거짓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로 자기의 일을 하세요. 어긋남 없이 바른 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영원 무근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아까 7절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나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은 사실 10절에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우리가 이것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를까 봐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셔. 막 이렇게 그런 감정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것.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찬송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반주가 없어도 때로는 악보가 없어도 정해진 멜로디가 없어도 내가 음치든 박치든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수백만 가지의 소리가 있다 한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어디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홀로 있을 때나 아니면 뭐 가게에서 일하고 계실 때나 아니면 뭐 누군가 함께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